시간 성도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종일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 돌아와서 쉼을 얻기 좋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인식되어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고 있을까요?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과 상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이십니까? 두 질문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만 어느 질문에 대답이 조금 더 쉽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앞에 질문, 성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더 쉬움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룩이라는 이 단어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좀 오래전,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과거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검색해보니 2004년에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파리의 연인입니다. 박신양 씨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씨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느 날 부자들이 모이는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씨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박신양 씨가 김정은 씨를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을 못해? 내 사람이라고 왜 말을 못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씨가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에 좀 지나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신양 씨가 남자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여자 주인공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드라마의 스토리상 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왜 말을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말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지켜내기에 부담스럽고 혹은 너무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명령이 있죠. 특별히 레위기서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거룩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구별되어진 순수와 순결의 결정체로서의 의미를 주고 갖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땅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과 고통이 결국에는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지금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의 윗부분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아마 작은 제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너희들의 이 시험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품고 너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13절부터 권면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거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리고 19장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앞서 이미 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제사에 대하여 또는 제사법에 대하여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실천적인 성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정한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너희들이 부정하여졌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함에 이르기까지, 즉 정결해질 수 있도록 거룩으로 이끄시는 이 모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사와 행위들이 굉장히 번거로웠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 집에는 이제 70일 정도 되는, 이제 막 70일 지난 막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에는 50일도 채 안 돼서 뭐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또 아이들과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더라도 손만 씻고 아이를 안았으면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내는 그때부터 긴장감을 저에게 막 표현을 합니다. 겉옷을 벗고 소독약을 확 뿌리고, 그리고 그 겉옷조차도 바로 들이지 못하고 현관에 잠깐 두었다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을 씻게 합니다. 근데 손을 씻는 정도가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씻듯이 막 빡빡 씻기죠. 그렇게 씻고 난 다음에 옷도 갈아입고 바로 빨래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은 채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하며 정결케 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 제사, 번거로웠던 그 제사들은 사실 마땅히 행해야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생사가 걸렸던 그 정결 예식이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것을 이어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단번에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간소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도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다, 성도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일절 먹히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성도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죠. 거룩의 정의만 내세우기보다 거룩이 어떠한,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그들은 알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아무리 오래 쌓여도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있었을지 모를 강물 속에 있었던 자갈을 꺼내서 그 단면을 쪼개어 보면 그 안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모습, 물이 전혀 젖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강물의 물살로 인해 겉이 번지르해지고 물살에 의하여 닳고 닳아서 윤기가 잘 흐르고 매끈해지는 그 돌의 겉모양과 그 속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정황상 강물 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 겉모양처럼 속의 것도 똑같이 젖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이가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다른 이가 보기에 온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속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진실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가장 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그 이웃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두 글자 단어가 모호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이 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 19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10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먹을 만큼 가지고 다른 것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는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것은 주어야 할 것은 마땅히 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때가 되었을 때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저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저에게만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은 그분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뭐 이유는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늦게 들어온 자들, 저보다 늦게 들어온 분들에게도 그분들과 똑같은 시급을 주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유가 어땠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또 확신했던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주어야 될 것을 마땅히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견책하라 라는 구절에 말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실천적으로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토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9장 33절과 3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그러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류민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전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장 이후에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처럼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이웃들 가운데 선을 행할 것을, 그 이웃들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죄로 인해 나그네같이 살던 그때,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하여 방황하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호하거나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곳,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지내는 그러한 이들과의 삶을, 삶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거룩함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거룩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말씀합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거룩이 더욱더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확실히 눈치채고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이 우리 개인이 만족하는 어떠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이 시기에 온라인의 각종 모임으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또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역시 1장의 말미에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에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거룩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거룩할 수 없는 나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주와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내 자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하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